요한복음 20번 메시지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사람의 필요 생명의 해방 두 번째 해방하는 방법 생명의 빛에 의해서 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십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심으로써 이것을 하십니다. 이 빛은 우리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내주하는 생명은 이제 우리 안에서 빛납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점차적으로 또한 자연스럽게 이 내주하는 생명의 비춤은 우리를 해방합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은 순간에 살아날 수 있지만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질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성질이 없다면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탁자에게는 성질이 없습니다. 당신이 탁자를 아무리 두들겨도 결코 성질을 내지 않는 것은 탁자에게 성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성질이 있으며 이 성질은 뱀의 본성의 첫째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주된 표현은 우리의 성질입니다. 사람이 성질을 낼 때마다 그에게는 뱀의 모양이 있습니다. 성질을 낼 때는 어떤 사람도 천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내에게 성질을 낼 때 당신은 귀신처럼 보입니다. 친절한 엄마라도 자녀에게 성질을 낼 때는 귀신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녀가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성질을 낼 때 뱀의 본성이 표현됩니다. 우리의 성질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성질은 우리를 항상 공격합니다.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었던 50년 동안에 내 성질보다 더 나를 괴롭힌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성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 체험에서 나는 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날부터 그분이 내 생명이 되셨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빛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더욱 비출수록 나는 성질로부터 더욱 해방됩니다. 가끔 내가 성질을 내고 있을 때 이 빛은 강하게 비칩니다. 당신은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없습니까? 당신이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있는 동안 이 빛이 비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질을 낼수록 더욱 성질을 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성질을 내려고 할 때 우리는 성질이 점점 적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끔 형제나 자매가 성질을 내고 있을 때 내적 비침에 의해 성질이 멈춰집니다. 안에 있는 것이 그들을 비추어 뱀의 본성을 죽입니다. 50년 동안 체험한 후 나는 이제 내가 성질을 내기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50년 동안 하늘에 속한 라둠이 내 성질의 뱀의 본성을 죽여왔습니다. 어떤 병은 라둠으로 치료됩니다. 환자가 라둠 밑에 앉아있고 라둠 광선이 환자 안으로 주입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라둠을 가지고 있으며 이 라둠이 뱀의 본성을 죽입니다. 이것이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해방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실제이신 아들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의 빛의 비춤에 의해서 죄로부터 해방될 뿐 아니라 또한 실제이신 아들에 의해서도 해방됩니다. 실제는 소위 교리적인 진리가 아니고 주님 자신인 진리의 실제입니다. 8장 32절은 실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36절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 즉 아들이 실제이심을 증명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체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실제이십니다. 그러므로 실제는 우리가 실제화한 하나님의 바로 그 거룩한 요소입니다. 위대한 자존자이신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빛으로 빛나며 이 빛은 실제이신 거룩한 요소를 우리 안으로 가져옵니다. 우리 안에 넣어져서 우리에 의해 실제화된 거룩한 요소인 이 실제는 사람의 빛인 거룩한 생명에 의해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신격의 바로 그 충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빛날 때 그분은 실제와 거룩한 요소를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다만 비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실제를 우리 존재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결국 매일매일 해마다 이 거룩한 요소는 우리 존재 안에 쌓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 안에는 어느 정도의 거룩한 실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50년 이상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침체하거나 넘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내일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나 형제들 중 하나로 인해 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지난 50년 동안 내 존재 안으로 역사된 거룩한 요소는 결코 없어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넘어지더라도 나는 많은 양의 거룩한 요소를 가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속생명의 비침에 의해서 그리고 바로 우리 존재 안에 있는 거룩한 요소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 타는 데서 해방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피 안에 있는 질병을 고치기 위해 사용되는 치료법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피 안에 있는 병을 없애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일 하루에 몇 번씩 약을 먹으면 그 약은 한 면으로는 세균을 죽이고 또 다른 면으로는 유기적으로 적극적인 요소를 내 몸 안에 더합니다. 이 적극적인 요소는 내 몸의 조직에 영양분을 공급할 것입니다. 결국 그 질병은 삼켜질 것입니다. 그런 신진대사의 과정에 의해서 옛 요소가 나가고 새 요소로 대치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생명이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에 따라 당신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해보고 그것이 역사하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비추는 빛과 안에서 역사하는 거룩한 요소로 체험해야 합니다. 결국 하늘에 속한 거룩한 요소가 당신 존재 안에 더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는 우리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은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는 것과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실 수 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위대한 자존자가 우리의 생명이 됐기 때문에 이 생명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이 생명은 우리를 죄의 어둠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바로 그 빛이 됩니다. 오직 생명의 빛만이 우리를 죄의 속박과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인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위대한 자존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하고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이신 생명이 되십니다. 이 생명의 빛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으며 우리를 죄의 어둠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빛이 되심에 의해서만 해방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생명과 빛은 또한 우리를 진리, 즉 실제 안으로 데려갑니다. 당신이 주 예수님을 당신의 생명과 빛으로 영접하고 누린 후 당신은 바로 이 거룩한 생명과 빛이 당신을 실제 안으로 데려감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실제 안으로 들어온 후 당신은 거짓으로부터 구출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죄를 범하는 이유는 그들이 거짓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의 아비인 마귀는 가장 큰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쟁이의 아비는 모든 죄인들을 거짓의 어둠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마귀적인 생명은 그들을 어둠 안으로 데려갔으며 어둠은 그들을 거짓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짓 안에 있는 한 죄를 범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생명과 빛으로 우리 안에 영접했습니다. 이 생명과 빛은 우리를 실제 안으로 데려가며 이 실제는 우리를 죄의 속박과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할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두 아비들을 비교합니다. 하나는 거짓말쟁이의 아비요, 거짓의 아비이며 살인한 자요, 음행한 자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 아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단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또 한면으로는 거짓의 악한 아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장 큰 거짓말쟁이이며 작은 거짓말쟁이인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는 이 거짓말의 아비에게서 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의 아들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짓말쟁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인이나 중국인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또 한 분의 아버지, 즉 하늘에 속한 아버지이며 빛과 진리의 아버지가 계심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위대한 자존자이시며 사람으로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인자로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들리셨으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만일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으면 위대한 자존자이시며 생명의 아버지이신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빛이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를 거짓에서 실제 안으로, 어둠에서 빛의 왕국 안으로 인도할 것이며 빛의 왕국 안에서 우리는 죄의 속박과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될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 주님의 인격을 계시한 이 장에는 아직 다루어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이 장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위대한 자존자. 주님은 여호와, 즉 위대한 자존자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존자라는 뜻이며 여호와는 사람과 관계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은 사람과 관계되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주님을 나타냅니다. 위대한 자존자이신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히 계속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위대한 자존자로서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며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사렛 사람인 예수님일 뿐 아니라 그분은 위대한 자존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는 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필요한 액수를 적을 수 있는 백지 수표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빛이 필요하여 다만 빛이라고 적어 넣는다면 주님이 당신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주님이 당신의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금 잔고가 결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수표는 결코 부도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큰 금액을 적어 넣으십시오. 무엇을 적는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적어 넣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나는 이다 이십니다. 아브라함 전에 계시고 아브라함보다 크심. 위대한 나는 이다 이시며 영원하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주님은 아브라함 전에 계시고 아브라함보다 크십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주님과 논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곳의 문법은 이상합니다. 문법에 따르면 주님은 내가 있었느니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현재에 계신 분이십니다.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그분은 항상 현재에 계신 분이십니다. 실제이신 아들 32절과 36절에 언급된 것을 우리가 지적했듯이 아들은 실제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거룩한 요소를 믿는 이들 안으로 넣어주기 위한 실제이신 아들입니다. 인자 주님의 또 다른 면은 그분이 인자라는 것입니다. 한면으로 그분은 위대한 나는 이다이시고 다른 면으로 그분은 인자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인자를 매달았지만 위대한 자존자를 매달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28절에 따르면 그들은 인자를 둔 후에 주님이 여호와 즉 위대한 나는 이다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옛뱀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뱀의 독에 오염된 죄인들을 위해 뱀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들리셨습니다. 그분은 뱀의 본성과 뱀 자체를 처리하기 위해 들리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죄 없는 분이 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여호와 즉 위대한 자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님은 죄를 정죄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 또한 그분이 위대한 자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여호와이신 그분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결코 죄를 용서할 수 없었음을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면 그분은 단순히 그분 자신을 불의하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죄를 용서하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며 그 길은 인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오직 구속에 의해서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다. 구속이 없이는 하나님 자신도 죄를 용서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속이 없이는 죄를 용서하실 근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인자로서 십자가에 들리셨으며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들을 용서할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또한 주님이 말씀과 영임을 계시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이 복음서에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인격을 보면 당신은 그분이 어디 계시며 나는 어떻게 그분을 접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이며 그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 안에 계시고 영 안에 계심을 인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지금 당신은 말씀과 영 둘 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영을 접촉하고 말씀을 영접하면 그때 당신은 주님 자신을 소유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머무름으로써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당신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접촉한다는 것은 당신이 주님 자신 안에 거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말씀을 접촉함으로써 당신은 영원하고 항상 있는 생명의 근원을 접촉합니다. 당신은 항상 주님 자신을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당신은 결코 사망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에 의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죽음이 임박할 때 심지어 그들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디는 죽어갈 때 용감히 죽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었으며 생명의 근원을 접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만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머문다면 우리는 또한 생명의 근원을 항상 접촉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통과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여러 번 사람들은 예, 아니요 라는 대답을 얻기 위해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주님께 어느 곳이 경배할 올바른 장소인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어느 곳이 올바른 장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영 안에서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곳인가 저곳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영 안에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예,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않으셨고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접촉하도록 그녀를 사람의 영으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지은 여자를 데려와서 주님께 돌로 치느냐 마느냐를 물었던 8장에서도 원칙은 같습니다. 역시 주님은 예 또는 아니오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그들을 생명나무이신 주님께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 후 구장에 올 때 우리는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관하여 그가 소경된 것이 자기 죄로 인함인가 또는 부모의 죄로 인함인가를 주님께 질문한 것을 볼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그들이 생명나무이신 하나님께 향하도록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이며 이 책은 결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따라 대답을 주지 않고 항상 사람들을 생명나무로 돌이킵니다. 여기에는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이나 예나 아니오라는 대답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한 가지 생명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틀릴 필요가 없는 것 같이 당신은 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생명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생명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좋습니다.